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성경에 딱세 구절 나오거든요. 너무 이제 짧은 기록들이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듯이 누가가 성경을, 이렇게 두 권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의사 누가인데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사랑을 받냐면, 이제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을 한번 더 볼까요? 빌레몬서 1장을 보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이 누가가 이제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졌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등장했는지를 조금 찾아보면 좀 재미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누가가 지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안에 누가의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의사 누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작가잖아요. 책을 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우리와 저들 아니면 우리와 그들 분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을 때는 우리라고 포함을 하고 본인이 속해 있지 않을 때는 바울팀도 그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들 저들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제 1차 선교를 이제 갔다 와서 그다음에 이제 결국 중간에 탈락된 마가 때문에 다시 2차로 가자고 했을 때이 마가 때문에 결국 이렇게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의 어떤 순회가 시작이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이제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때도 16장 6절에 봤을 때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었어요. 그들. 즉, 이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이 안돼 있는 시점입니다. 16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드로아 해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갑자기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복음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합류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바울이 2차 어떤 떠나는 그 시점에, 중간부터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요 과정 가운데, 누가가 아마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가 원래 안디옥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누가가 합류한 것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흔적은 뭐냐면, 요 무렵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요 무렵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빌립보 사역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이제 루디아를 만났을 때도 누가가 옆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이제 만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빌립보 사역이지 않습니까? 17장 1절 보니까요. 17장 1절 보니까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다시 그들입니다. 이게 누가가 빠진 그들이라는 거죠. 누가가 어디 있었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빌립보 사역이 끝나고 나서 바울 팀들은 계속 사역을 하고 누가가 아마 빌립보를 좀 돕는 역할들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다가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7장, 18장 쭉 보면 거의 바울 얘기, 그들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장에 보시면 20장 5절에 보겠습니다. 20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차에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무렵에 다시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 기간을 한 7년 정도로 봅니다. 7년 정도 빌립보를 계속 누가가 붙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쭉 쓰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쓰는 중에 책망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도왔다고 칭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책망이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고요. 이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에 열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2차 사역 어느 땐가 시작쯤에 누가는 이제 연결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빌립보 사역을 같이 하게 되고, 그 놀라운 빌립보 사역이 일어난 이후에 바울팀은 계속 사역을 나가게 되고, 사실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알겠지만, 연결된 사람이 빌립보의 루디아, 그리고 이제 간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새가족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아마 누가를 남겨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2차 사역을 끝내고 다시 3차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를 거칠 때, 그때 다시 한번, 누가는 이제 빌립보 사역을 내려두고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합류해서 결국 이제, 로마까지 이제 쭉 동행을 하게 되고요. 누가는 결국 이제, 1차, 이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에 그 기간을 한 2년이라고 보는데요. 그 2년 내내 이 바울 옆에 있었던 인물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올때 마가도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 옆에는 누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옆에 누가밖에 없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에 따라서 약간 뭐 이렇게 의견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대략 거의 마지막 유언 같은 곳으로 보는 서신서가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말년에 보낸 편지죠. 실제로 누가는 끝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녀도 없이 바울이의 순교를 끝까지 지킨 이후에 본인은 약 84세까지, 이 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바로는 84세까지 정말 철저하게 주의 길을 가다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잠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이 의사는 상당한 어떤 부의 축적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귀중한 사역들을 하게 되죠. 자, 결론 부분에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누가가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이게 쭉 하는 중에 다시 정리를 좀 하면, 바울이 어떤 2차 선교 시작점에 아마 합류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쭉 진행하는 중에 빌립보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고, 빌립보에 이제 이후에 남게 되고, 대략 한 7년 동안 빌립보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돕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바울이 왔을 때 바울 팀과 이제 이렇게 바울을 섬기면서 그때부터는 끝까지 바울의 1차 투옥 때도 같이 투옥대에서 2년 동안 있고, 그러고 나서 2차 투옥 때도 그 옆을 지키면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옆을 지키고 있다가, 바울의 순교 이후에는 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본인이 할수 있는 역할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가 84세까지 결혼하지도 않고 자녀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요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두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이게 사복음서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은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 배경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이러면서 이제 구약의 어떤 배경을 인용을 많이 하면서 쓰는 것이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마가복음의 포인트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썼다고 하면, 이 누가는 어떤 거냐면, 누가는 아예 세계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신약의 모든 서신, 모든 이책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책에 이방인 기록자가 누가밖에 없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 이게 누가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에요. 사도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도들의 제자였죠.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가능했을까?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 12제자나 70인 그 제자의 반열에 못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바울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르죠.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역사적인 최고의 역사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인물이 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위해서 주어졌다, 이게 너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 이제 이 포인트 자체가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굉장히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인 그 인자에 포커스를 많이 두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인자, 그리스도이신 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분의 어떤, 뭐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아주 인간적인, 아주 우리를 이렇게 어여삐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몇몇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뭐 탕자 비유,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인자의 모습들 중에도 뭐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냐면, 동정심이 많은, 아니면 인간미가 좀 풍부한 이런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잃어버린 양이나 은화나 탕자의 비유 등이 이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하는 일 자체가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선 그런 이 마음씨,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주의 성령께서 활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중에도 굉장히 좀 인정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복음서에 12명의 여성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12명 정도가 사복음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9명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을 여성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누가복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아까 이제 우리 골로새 4장을 처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또한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랑이 어떤 많고 약자 입장에서 더 낮아지면서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도왔던 빌립보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어려울 때도 정말 다른 나라, 다른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고 지극정성으로 헌금하는 모습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나오고요. 저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 도와야 되지 않냐. 이게 온 교회가 하나 돼서 그게 다 돕지 않을 때도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배경이 누가 있었냐. 누가라고 하는 이 귀중한 분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이 왜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육신의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몸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옆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주치의 역할을 계속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어떤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이 바로 이 복음 전파 역할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끝없이 도왔던 인물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누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면 요 정도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충분히 배경이 되고, 여유가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아쉬울 것이 없는 입장입니다. 누가가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고 나서, 바울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바울 선생이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 이게 보여진 거죠. 이게 지금 어떤, 뭐, 교회 부흥이나, 아니면 세력을 늘리거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신 거구나. 이게 주의 일이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깨달아지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 귀중한 일들에 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아니면 나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 요렇게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목숨 거는 일들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누가복음의 메시지, 누가에 대한 메시지를 좀 준비하다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까? 제가요, 사실, 이런, 요즘에는 약간 죄송합니다. 연배 드신 분들, 좀 죄송합니다.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말을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데, 앞단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말을 좀 돌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입만 열면 세계복음화였어요. 모든 게 세계복음화였어요. 모든 말을 세계복음화라고 다 연결시키는데, 진짜로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계복음화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는 사람은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처럼 누가의 어떤 예를 들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가 누가의 인생을 통해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는 이거구나. 이래놓고 내가 이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고 계시는 방법이구나. 이래서 사실은 바울은 다 드러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뒤에서 서포트하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이후에도 바울 순교한 이후에 아마 성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연배에 사실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야말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 아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의 뜻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향하여 정말로 목숨 거는 삶 이게 누가의 삶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모델 내지는 기준으로 좀 제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냐?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사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일을 보면, 여기 지금 교회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교회들 보이는데 다 소수가 지금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저렇게 수고 많은지 이런 생각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복된 분들이야 이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또 이제 우리 스태프들 봐도요, 뭐 저보다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뭐 이렇게 메시지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영상 만들어야 되고 뭐 하고 이게 뭐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해요. 한 명 한 명 너무 귀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탁 들이밀면서 예수 믿는 자가 자기에게 허락한 세계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바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누가여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바울같이 특별한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르신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바울이든지 누가이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맞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신다는 게 정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목숨 거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이게 뭔지가 아주 굵직하게 우리에게 묵직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팽개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세계복음화 당세복이 정말 구호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당세복 하고 있어. 나는 이게 세계복음화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적당한 말이나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지 사실은 주님 보실 때 성도들이 볼때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목숨 걸지 않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누가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기본적인 상식들은 있었습니다. 누가에 관해서는 상식들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훑어보면서, 이야, 이게 참, 바울이 드러난 인물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인물들, 자기의 삶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냈던 인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우리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입장하고 똑같아요. 누가가 직접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하고. 하지만 명확하게 정의한 거죠. 복음이 뭔가. 그리고 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 나를 왜 바울에게 붙이셨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충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저 대사도 이 바울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 하는 일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이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저분과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게 맞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끝까지 감옥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바울이 죽는데 그 자리까지 끝까지 지켜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 안한게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끝까지 주와 복음에서 가장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해서 쓰는 거죠. 이 누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로마 전역에 막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전달되기 시작을 하니까 잘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저 유대교 중에 하나 아니야? 유대교의 한 분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를 예수님 얘기, 뭐 하나님 얘기하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하고 기독교 구분 못하는 것처럼 저 기독교 유대교 중에 하나 아니냐? 뭐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가 선명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기독교를 설명하였던 그 내용이 실제로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누가가 활동할 무렵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하나님께 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1세대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때입니다. 이게 너무 필요성이 절박하게 느껴지는 거죠. 복음에 관해서. 성령의 임한 이후에 주께서 강력하게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펜을 듭니다. 누가복음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1세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푸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베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뭐 예수님 얘기 들었고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 듣긴 들었지만 이게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되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이 누가도 글을 쓴 겁니다. 이게 지금요. 이 감옥에 한 2년 갇혀 있었고 사역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뿐만 아니라 열두 사도들의 어떤 그런 전해지는 그런 얘기들이 아주 가지고 있는 어떤 의사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도 잘 살려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서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그 어디에도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 또한 많이 다루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전도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펜을 들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일이냐는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순수한 동기로 본인에게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동기로 한게 지금 이 역사의 그큰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누가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다루면서 폐일은 하고요. 언제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뭐 무슨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했고 다 좋은데 그 어떤 그 삶의 자세, 그 믿음의 자세,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장 강하게 주는 인물이 누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구호에 지칠 수 있다. 어느 순간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세계복음화하는갑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정의가 맞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심이 정확하고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될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죠. 목숨 걸고. 누가처럼. 제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보시면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사실 한개 교회가 100개 나라 이상을 살리기까지, 그들을 돕기까지 한다고 하면 충분히 열심이나 중심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딴 교회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한 건데,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를 진짜로 여기 불렀다라고 믿어지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게 누가가 어떻게 했는지가 우리한테 큰 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구호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또는 열심히 아니면 반짝하는 게 아닙니다. 네. 84세까지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들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의 길을 갔던, 예, 사도 바울이 죽는 자리에 가는데 꿋꿋이 따라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데 같이 들어가요. 이 목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세계복음화를 섬기라고 나를 보내시지 않았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가 참 복받았다. 복받았다. 왜 그러냐? 바울과의 만남이 누구한테 최고의 복이 아니겠는가?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데 참 복을 받은 자구나. 바울이 복받았지만, 누가 같은 사람을 만난 바울이 복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 같은 사람 만난 누가가 참 복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실은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표현할 때 가장 좋은 어떤 모습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같은, 또 바울과 누가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게 진짜로 그 안에서 그 팀이 이게 그냥 웬만한 가족을 넘어서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이게 진짜죠. 이게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목회자와 성도의 삶이고, 목회자와 중직자의 삶이고, 목회자와 교육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목사는 이래야 된다, 중직자는 이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어설프게 목사가 앞장서면 뒤에 잘 따라와야 된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근본적인 질문에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누가의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로서 누가는 참 복받았다. 또 그런 누가를 만난 바울이 참 복받았다. 그야말로 목숨 거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 위하여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그래도 우리 살아있을 때전 세계를 살리는데 목숨을 거는데, 목숨을 건다고 얘기할 때 정확한 방향, 우리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우리 목숨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목숨 걸어가지고 할수 있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보면. 예를 들면, 뭐, TV 같은 데 보면, 뭡니까? 그 뭐,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보면 목숨 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목숨 걸어가지고 성냥개비 가지고 만들어서 건축물 만드는 사람. 목숨 열심히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이 연필 가지고 막 그림 그려가지고 엄청난 작품 만드는 사람 목숨 걸어가지고 또 목숨 걸어가지고 좀 솔방울 이렇게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작품 만드는 사람 목숨 걸었대요. 정말 목숨 걸었어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목숨 걸어서 해내는 일에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목숨 걸어서 뭐 대단하냔 말이에요. 올바른데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목숨 거는 게 그게 진짜 올바른 거 아니겠냐? 그게 진짜 복 아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대하고 위대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가 살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진실로 팩트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 각자가 이 종교가 무섭습니다.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어떤 그 틀을 기준 삼지 마시고 그건 기준 아닙니다. 틀린 기준입니다.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게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기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처럼 사는 것이 진짜 올바른 삶입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목숨 거는 자를 위하여. 목숨 건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얼마나 그걸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게 의사이다 보니까 아주 전문 용어를 한 50번 이상 썼다고 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의사고 이제 좀 치료는 잘했다,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이 약자들을 사랑한 이런 마음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존경받으면서 돈뭐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네, 그런 인생들일 건데 그걸 다 포기하고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나에게 복음 전해주신 저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우리와 바울, 나와 바울을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만 이게 너무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겁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싶고 이런 목숨 거는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 정말 목숨 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목숨 거는 자였던 누가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시스템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요. 또 교회 내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알아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상처받은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안 합니다. 목숨 거는 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한 발짝 깨는 거죠. 아주 고상하게 한 발짝 탁 빼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84세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핑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끝까지 온전히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에 올인하고 자기 전체를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사는 거 보고 도전받고 연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고 또 도전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기 콜롬비아에 가면 그 벨무데스 목사님이 교회에 정말 연배가 한참 많으신 지금까지도 연세를 안 가르쳐 주신 할머니 목사님이 계세요. 아신 분은 아실 건데 할머니 목사님이 할머님인데 여든 훨씬 넘으셨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벨무데스 목사님이 어머니빨 정도 되니까. 근데 이분이 복음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치다 계속 메시지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얼굴에서 뭐가 묻어 나오냐면 그 얼굴에서 그냥 기쁨이 묻어 나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쿠바에 처음 갔을 땐가 두 번째 갔을 땐가요. 어떤 저 아주 쿠바에서 저촌 같은 데 갔습니다. 집이 허름했어요. 허름했는데 그때 나이를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한 충분히 90 이상은 되셨을 것 같은 아주 노인. 그 노인이 이제 저희가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와가지고 손을 잡고 이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저를 쳐다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어떤 게 느껴졌냐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웃는다는 그런 느낌. 제가 처음으로 그분하고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가슴 찡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인지 생각도 안 납니다.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한테 고마워하는 그 모습이 그냥 막훅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예수 믿는 자에서 저 멕시코 갔을 때 8살짜리, 11살짜리가 어른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이 기도시키는 장면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람도 감동받지 않고 하나님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하는 표현은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 전체를 온전히 순수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처받고 이 주변 돌아보니까 다 적당하게 지내고 그 중에 조금 자기가 조금 할수 있는 그 정도만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건 다 썩은 종교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건 다 종교요. 진짜 복음은 생명 대 생명이라. 진짜 복음은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네 인생 드려야 되지 않냐.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그분을 내 생명을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 이게 기쁨이죠.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전한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내가 저 생명의 끝머리 가운데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늘 자기의 목숨을 아예 내놓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기가 막힌 힘든 삶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그런 어려움 중에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인생 전체를 드리면서 사역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요트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지금 일주일 중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중에는 정말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아놀드 목사님이 내가 과연 6월 달까지 살아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네팔의 딜린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들키면 바로 감옥 가는 사람입니다. 저 북아프리카의 모리타니나 뭐 이런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 다 그런 사람입니다. 파키스탄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인도 쉽지 않습니다. 저 필리핀 민다나오 이슬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기니, 저 기니 같은데 이슬람 영향이 굉장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보고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일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프린스 목사님의 사진 많이 올리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거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건지를 계속 우리한테 고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방패막이를 빨리 걷어치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죠.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여기까지만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목숨 거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그런데 목숨 걸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적으로 답을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제 메시지를 받으면서 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가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토록 자기 인생 전체를 던지고 목숨 걸 만큼 그에게는 복음이 강력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강력했고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이 기쁘다.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 죽는 것이 얼마든지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순수, 최근에 계속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신실, 순수,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순수하게 100%를 드리지 못하고 있냐면, 적당하게 내가 이제 핑계대면서, 나는 상처받았어요. 핑계대면서 적당하게 있는 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럼 제거해야지. 주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순수하게 끝까지. 영상이 하나, 제 머릿속에 항상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였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서, 밖에서 빛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다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게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앙망하면서 사는 게 저게 진짜인데. 저게 진짜인데. 저게 진짜인데. 하나님 저걸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는 우리 평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누가 어떻고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실수입니다. 누구를 이용하는 사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그걸 뚫고 나가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적당하게 그게 멈춰 있습니까? 왜한 발짝 띄우고, 적당하게 뒤에서 그냥 주님하고 거리 유지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누가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잠시 한 것도 아니고 생애 끝까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옆에 감옥까지 같이 가고 죽을 때 같이 있고 계속 사도벌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 됐던 인물이 누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처럼 주님 보실 때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선명했고 그만큼 세계복음화가 선명했고 그만큼 세계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고 그 복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쯤에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번 있는 수요일이 아니라 또한번 드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답이 되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무릎이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로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었던 누가 복음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사는 대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목숨 걸었던 그야말로 목숨 걸었던 누가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 당대 세계복음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열심히 하는 자, 다른 사람들에 비해 헌신하는 자, 아니면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긴 하지만 적당하게 이런 어떤 모든 그 우리에 대한 설명들을 다 이제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진짜로 누가처럼 순수하고 신실하게 온전히 누가 보더라도 목숨 건자로서 목숨 건자로서 각자의 위치 장로로서 목숨 건 장로 목숨 건 교육자들로 목숨 건 청년들로 목숨 건 집사들로 목숨 건 산업인으로 얼마든지 나에게 맡겨준 대로 목숨 건 스텝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각각이 이 시대에 누가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의 삶을 볼때 참으로 숙연해집니다.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눈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지만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이 복음 위하여 인생을 드린 사도 바울이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았고, 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붙여줬는지 또한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인생 전체를 드려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옥에 가더라도, 바울이 순교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가장 중요한 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죽기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순수했던 누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좀 열심히 하는 자, 좀 충성된 자. 이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복음의 목숨 건 자, 세계복음을 위하여 목숨 건자될수 있도록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인정받는 자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